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되었다 그러는데 이 명절은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초막절이었습니다. 예, 초막절이었는데 초막절은 보통 8일 동안 지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절정이었습니다. 초막절에 했던 아주 중요한 그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행진을 해요. 물을 떠가지고.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그 물을 붓는 그런 행사. 그러니까 이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퍼레이드. 실로암에서 물 떠가지고 성전에 와서 붓는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그게 뭐냐. 그거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 먹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바위를 터뜨리고 물을 주셨다. 그거를 기념하면서 이 초막절이 수장절이라고 부를 때 그거는 이렇게 연중 이제 우리로 치면 뭐 추석 같은 거예요. 이제 다 이제 곡식을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한다고 수장절이라 그러는 거고 초막절이라고 부를 때는 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다른 거죠. 초막절이라고 할 때는 광야에서 이렇게 천막 치고 산 거 기념하면서 자기들도 막 나뭇가지로 이렇게 천막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요즘도 그런 거 지킨다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그래서 초막절에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데 성전에서는 실로암 못에서 물 떠가지고 퍼레이드 버리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붓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하는 명절 마지막 가장 절정이 된 큰 날에 예수님께서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말씀하시는데 외쳐 이르시되 이럴 때는 고함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조근조근 가르치실 때도 있지만 외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아주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데요 앉아서 외칠 때도 있고 서서 외칠 때도 있겠죠. 이게 다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서서 외치는 거는 그만큼 더 큰 소리로 그만큼 더 많은 사람 들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있고 외쳐 말씀하시는 게 있고 서서 말씀하시는 게 있고 여기에는 서서 외쳐 서서 예수님이 고함을 지르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실라모스에서 물 떠와가지고 성전에서 붓는 행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 물을 주셨다. 반석에서 이게 물 주셨다. 뭐 이런 거 기념하는 그 상황에서 야, 이제 그 물 아니고 내가 물이야. 내가 생수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이야기였겠어요. 지금 이게 뭐 사람들이 막 프레이드 하면서 막 옛날 출애굽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유월절 아니고 내 몸, 내 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자기가 생수다. 자기가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야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라고 말하는 이유는 유명한 에스겔에서 성전 문지막에서 나오는 물이 왜 발목, 뭐 무릎 하면서 일천척 재면 뭐 나중에는 능이 막 이렇게 헤엄할 물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사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3절과 4절. 이사야 44장 3절과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나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우리 주님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 흐르게 한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여기서 영광이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영광은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요한이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십자가는 비참하거나 십자가는 뭐 없을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영광인 거죠. 영광. 39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각주를 붙여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 잔치할 때 예수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생수의 강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보내시마 약속하셨던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설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것뿐만 아니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수와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거는 우리가 예수 잘 믿을 때,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메마른 땅에서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가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언제든지 예수 충만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 충만할 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광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이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 보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믿고 의지하면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고 그 죽임당한 예수님이 실제로는 영광을 얻으신 분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어떤 문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의 말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영광의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그분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령 성령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하여튼 요즘도 우리 교회 주변에도 막 여기저기 막 병 고친다, 방언한다, 통변한다, 뭐 그러면서 환상을 본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거의 다 사이비예요. 그거 거의 다 사이비. 무당도 왜 막 뭘 보고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고 듣고 뭘 어떻게 우리 원하는 거를 다 풀어주는 그게 신앙이 아니고, 보고 듣고 다 우리 원하는 거를 들어주는 그게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거든요. 예수님에게도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 진짜로 우리가 생수의 강에 젖어서 살려고 하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하튼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구약 성경에 약속한 바로 그 생수의 강 가운데서 어떤 삶의 소성함을 회복하고 여하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외쳐서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사이에 막 논쟁이 생겼어요. 40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0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막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40절에 참으로 그 선지자다, 이거는 이것도 선지자, 이거는 이제 모세가 했던 이야기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사실 성경은 그 선지자가 그리스도다, 뭐 이게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 아니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기는 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거든요. 그런데 논쟁을 할 때는 사실 파악도, 사실 기본적인 사실 파악도 잘 못하고 막 이러면서 저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주장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이 말하듯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쟁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논쟁하면서 다투었어요. 우리가 거짓에 대항할 때 진리를 변증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2장 23절을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이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해가지고 쟁론을 해가지고 설령 논쟁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논쟁에서 진 사람은 진리에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논쟁을 해가지고는 설령 내가 이겨도 진 사람이 진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다 잘난 척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논쟁에서 졌다고 해서 승복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때 논쟁하기보다는 잘 달리는 것이 필요하고, 더더욱 교회 안에서는 논쟁해가지고는 어떤 선한 역사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자기들끼리 막 논쟁을 벌이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출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41절도 보시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절에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또 저 밑에 52절 가시면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갈릴리에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 어찌 선지자가,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가난하고 아주 좀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편견이 있었던 거죠. 일종의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갈릴리에 대한 편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가요 사람 살기 좋은 데였던 거예요. 사람 살기 좋은 데. 이 이스라엘은요 날씨가 우리랑 달라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이 우리 팔레스타인 가나안은요 남북으로 쭉 이렇게 뻗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딱히 남북이라기보다 좀 비스듬하기는 한데 여하튼 이게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요. 남쪽으로는 거의 비가 안 와요. 예루살렘 밑으로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기가 돼도 거의 뭐 메마른 사막.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옛날에도 갈릴리 예루살렘 아래쪽으로는 다 메마른 광야고, 그런데 갈릴리는요 민물 호수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밑에가 이스라엘 평야라고, 우리로 치면 김제 만경 평야같이 엄청 넓은, 뭐 그 정도 넓지는 않아요. 이 곁에서 보면 저 끝이 보이지만 여하튼 이스라엘에 그만큼 넓은 땅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농사짓기 좋고, 그리고 사시사철 푸르고, 갈릴리 인근으로 가면 사시사철 푸르른 게 있어요. 거기는 민물이기 때문에 건기에도 푸르른 거예요. 갈멜산은 사시사철 푸르러요. 왜냐하면 이게 갈멜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산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하튼 나무 엄청 많고 숲도 많고 막 그래요. 그러니 영험한 산이었어요. 건기가 되면 다 마르는데 거기 가면 푸른 숲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 거기가 바알의 본산, 바알의 상징이어가지고 엘리야가 거기서 바알 불 내리는 신이 진짜다 대결한 이유가, 거기가 바알의 영험한 능력,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의 능력을 보여주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풍요로운 갈릴리 누가 들어와서 살았겠어요? 거기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산 거예요. 살기가 좋으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지금 한옥마을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전주성 안에 전주 양반들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전주성 안을 다 일본 사람이 차지하고, 그 서문교의 뒤쪽으로 가면 지금도 일본식 가옥이 있습니다. 원래 거기가 양반들이 살던 곳이고, 성문 밖은 지금은 아니지만 전주천이 이렇게 휘몰아 돌아가면서 늘 홍수나고 늘 진창이었대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홍수 자주 나서 옛날에. 그런데 성 안에 살던 양반들이 일본 사람한테 쫓겨나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남문 밖에 거기다가 집 짓고 살기 시작한 것이 한옥마을이에요. 그러니 좋은 곳은 나쁜 놈들이 다 차지하고 로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 갈릴리 하면 아이 그거 이방인 동네, 갈릴리 이러면 거기는 이미 더럽혀진 동네, 이런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니까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리고 갈릴리뿐 아니라 예수님 그 이름도 없는 나사렛 시골 동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다 지역에 대한 편견입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 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없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하여튼 좋게 이야기하고 예수님 편들어주려고 한 거예요. 50절과 51절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아 우리 잘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러면서 예수님 편들었거든요. 50절 51절에. 그랬더니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니고데모는 갈릴리 출신은 아니죠. 그렇지만 너 성경 한번 찾아봐.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 있죠. 이사야 9장 1절 보면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갈릴리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야기 성경에 있는데요. 편견이 있으면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편견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편견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편견이 없느냐? 안 그럴 때도 많아요. 그러니 편견이 있다 없다 이거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자기주 나는 편견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편견이라는 게 뭐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살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편견 없어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태도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편견도 있고요. 전라도 경상도 이런 편견이 있고 우리는 이를테면 좌파에 대한 편견이 있고요. 우리는 우파 좌파 이런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다 좌파다 이렇게 말할 때 사실 상당한 정도 그런 좌파는 좌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 뽑는다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문재인 좌파라고 나라 팔아먹는다고 북한에 나라 넘긴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 그런 카톡 돌아다니고 그런 능력도 없다고 제가 예전에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문재인 그럴 능력 없다. 나라 팔아먹었습니까? 북한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좌파다. 이게 교회 안에 돌아다니는 편견인 거예요. 옛날에 김대중 빨갱이다. 김대중 빨갱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김대중 무슨 빨갱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자본주의의 천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좌파다 빨갱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 그런 거 편견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편견이 없다고요? 절대 아니죠. 교회 안에 편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말 잘 안 통하는 상식이 없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 나는 편견 없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어그러진 생각이 뭔지에 대해서 잘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고 정직한 자세를 가지려고 하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시는데 이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듣고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만 힘껏 의지하는 십자가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